올 한해 참 많은 사건 사고 속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해 어떠셨어요? 살만했습니까? 늘 돌아보면 이렇게 매듭을 짓는 시간쯤에 이르면 후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제가 매주 받아보는 경제 잡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 권 이래서 이름은 잘 모르겠고 어느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유망하게 접해야 될 직업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이 소개돼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청년이 많으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궁금해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좋을까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미래 유망 직종 여러 개가 리스트업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 눈길을 끄는 직업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뭐냐 하면 인터넷 정보 장례사.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기의 개인 기록들, 불편한 이야기들, 자기가 철없을 때 끄적거려 놓았던 SNS상의 기록들, 이런 걸 삭제해 주는 직업들이 이미 생겼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또 전문용어로는 사이버 언더테이큰 또는 정보 장례사 뭐 이래가지고 그게 유망 직종 중에 꽤 높은 상위 등급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해놓고 난 일들에 대해서는 후회가 많은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책을 한 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외국 서적인데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안에 주인공은 29살 먹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방탕하게 살았어요. 해서 어느 날 문득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완전히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대충 한 5개 지우고 싶은 과거를 자리매김을 해봤더니 술 먹고 남의 머리 유리병으로 때린 일서부터 그 여자가 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아주 험한 여자인데 그리고 방탕하게 생활했던 거, 남자친구와의 문제, 왕따 당한 일들 이런 거 쭉 기록을 해놨어요. 누군가로부터 당신의 기록을, 과거의 기록을 지워드리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아놓고 보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난 너무 좋았어. 올해가 가는 게 아까워. 막 봄날 같았어. 너무 행복했어. 이런 사람은 글쎄 머리에 핑 꽂고 꽃 꽂고 나오는 사람 외에는 봄에 보면 머리에 꽃 꽂고 고무신 신고 나오는 여자분들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해피해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그렇게 100% 만족해서 행복해하는 고백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우고 싶은 지난 한 해의 단위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롭게 소화할 것인가. 의미 없이 부는 바람도 없고 의미 없이 닥치는 시련도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상처가 난 것 같지만 어느새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있고 내가 차고 나가야 될 중요한 동기였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로써 11장을 마치게 되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커다랗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몸의 이 골조, 뼈대 같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굉장히 교리적 내용도 많았고 신학적인 까탈스러운 주제도 있었고 딱딱해요. 근데 이제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크게 두 번째 덩어리인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문제가 이제 제시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아시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쨌든 이 11장을 마쳐야 되는데,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하다가 11장을 중단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2절을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로.
아멘. 이렇게 지난주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넘어져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 땅에 흩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랑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했던 구원의 물줄기가 그 대신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기준으로 치자면 이방인이 되겠죠.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부여함이 되었다면, 이들이 회복이 될 때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상 얼마나 더 풍성한 사랑이 임하겠느냐,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을 잘 먼저 들어야 오늘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냐? 들러리냐? 그러면 우리가 시청각제료였냐? 이런 질문이 자연히 들겠죠. 그럼 우린 뭐냐? 뭐 우리가 구원, 그 덕분에 구원 얻는 건 좋은데, 결국 그래도 따지자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요, 또는 시청각제료요, 그 정도밖에는 우리의 자리매김이 없지 않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흔히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소위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시오니즘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계열에도 이런 해석을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세상 끝이 온다. 이것은 성경의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1947년 6월 달에 독립을 선언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수천 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기적처럼 국가를 재건한 그 이스라엘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회복이 와야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이 소위 성경의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그 이도 저도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이 오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어려울 게 없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저 오늘 마지막 주일날 또 잘못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안히 앉아서 말씀을 청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분명히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저하고 이제 한 절씩 교독을 해가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죠.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시작.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바울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이방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참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니까 자연히 누가 시기를 했겠죠? 본토인 이스라엘이 시기를 해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을 잘 보시면 그 돌아오는 범위를 잘 보세요.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전부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를. 얼마는 전부입니까? 부분입니까? 자, 그러면 이 이론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하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 단위, 국가 단위, 혈통 단위의 구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일부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나마 오랜 세월 착각에 빠지고 편견이 붙들려 있었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구원을 받고 이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일부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15절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과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 시작.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합심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자, 이제부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사도 바울이 그림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감람나무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인즉슨 이런 내용이에요. 참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꺾었습니다. 심판 아래 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얘기하죠. 우리 이방인을 이방의 가지를 거기다가 접붙였어요. 접붙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양분을 빨아들이고 접붙여서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둘이가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성골이냐? 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밑에 이 두 개를 다 먹여 살리고 있던 뿌리 입장에서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얘들 뭐 하는 거야? 아니, 참 감람나무 가지든 돌 감람나무 가지든 누구의 양분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긴 뿌리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 무슨 질문인가 하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무슨 질문입니까? 제가 대신 질문합니다.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겁니까?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겁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참 감람나무이든 돌 감람나무이든 이미 누구의 소속으로 무엇이 된 겁니까? 뿌리의 소속으로 전부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끼리 누가 진짜 감람나무 가지냐?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돼야 안 돼요. 근거가 안 돼요. 이미 그들은 참 감람나무가 전부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서로가 우열의 개념도 있을 수 없고 누가 성골이냐의 싸움도 불필요한 논란이 되어버려요. 둘 다 누구로부터 지금 은혜를 입고 살아요? 뿌리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요. 맞죠? 자, 성경을 보십시다.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이 나무의 뿌리를 통해 먹고 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가지들은 믿음으로 붙어 있다고요, 지금. 믿지 아니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 가지에서 잘라버려요. 둘 다 접붙이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든지 돌 감람나무 가지든지 이 둘은 우열의 개념도 있을 수 없고 이 둘은 온전하게 하나의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본분을 이들이 망각을 하고 무슨 싸움을 하냐면 누가 성골이냐의 싸움을 해요. 서로 누가 잘났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자기 치성을 끌어올려 드리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멈춰서서 아까 질문 중에 하나를 해결하죠. 그럼 왜 성경은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러고 선민이라고 말하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 예를 하나 들죠. 여름철에 과일이 먹고 싶어서 시장을 나갔어요. 어느 과일 앞에 이런 소쿠리 같은데 사과가 소복하게 맛있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저기 빛깔만 좋은 건지 진짜 속까지 맛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먹어봐야 알죠. 한 번은 장로님들을 모시고 오래전 일인데 기도원을 가다가 수박을 사서 올라가려고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여기 어느 장로님이 수박 맛있는 거 잘 고릅니까? 서로인지 말이 오고 가게 되었어. 근데 저 암흑의 장로님이 수박 제일 잘 고른대요. 그랬더니 김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수박을 잘 고릅니까? 그러더니 아주 의시되면서 이분이 충청도 분인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웃기더라고요. 따라오래요. 그게 한 네다섯 분이 줄줄 다 따라 나가더라고요. 이 수박 그 리어커 있는데 가시더니 간단해요. 칼로 수박을 딱 잘라가지고 맛을 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고르는 건 나도 하겠어, 나도. 네? 그러니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는 물론 선수들은 겉만 봐도 알겠지만 먹어봐야 돼요. 그럼 먹어볼 때 이 사과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먹어보기 위해서 그 소쿠리 사과를 다 먹어보고 삽니까? 그때 주인한테 맞아요. 거기서 최소한 한 반쪽이든지 4분의 1만 샘플로 먹어요. 그걸 맛보기라 그러죠. 맛보기.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혈통적으로 타고나거나 인간성이 뛰어나거나 이뻐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 덩어리고 늘 배반하고 말을 안 듣는 족속인지 한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 샘플을 채취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샘플로 채취한 겁니다. 그럴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택함을 받았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착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32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두 가지 개념이 합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순종하지 않은데 가두어진 적이 있었나? 있었죠. 여러분, 인류의 대표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를 선두로 해서. 그리고 그들을 잠시 시내의 산 밑에 두십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섭니다. 그럼 뭘 받죠? 돌비를 받아요. 돌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을 받아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수칙이 아니라 인류가 지켜야 될 수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오해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샘플격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을 또 다른 말로는 캐논이라고 해요. 잣대. 잣대를 딱 들이대줬어요. 이거 지켜봐라. 지켜봐라고 주었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딱 잣대를 들이대니까 그 앞에 인간은 어느 인생도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의도 없고 빵점! 이게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어느 인생도 이 율법의 거룩한 요구 수준에 이르를 자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절정에 무서운 범죄를 하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마저 가장 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기 칼에 피도 안 묻히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죄를 저지른 줄 몰라요. 어느 날 범죄 후에 나단이 찾아옵니다. 선지자죠. 각하,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일이 어느 마을에 있었는데 그런 나쁜 놈을 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더 큰 문제는 다윗이 거짓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선지자님, 우리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악독한 녀석이 살아있단 말입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지요.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무너져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밤을 눈물로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그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앞을 가리우는 눈물을 흘리고서야 그는 진짜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야 그는 시를 쓰죠.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본질이 죗덩어리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매년 죽은 제물을 하나님에 바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무의미한 사건인 걸 알았어요. 그 제사는 우리가 얼마나 또 죽은 제물이 필요한, 희생 제물이 필요한 죄인인가만 확인하게 되는 제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절규하죠. 절규하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 걸음을 건지사, 깊은 웅덩이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두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귀 속에다가 음성 하나를 들려주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다윗이 말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귀에 직접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노니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의 귀에 들려줍니다. 이때 비로소 다윗이 깨달아요. 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건넬 수 없는 강이 있구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등에 업으시고 죽음으로 그 강을 건너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처절하게 무너지는 바닥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가 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한 다윗의 가계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윗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드러내면서 그 집안을 통해 참된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돼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 32절의 얘기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었어요. 매번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걸로 종교적 지성과 열심을 온 인류가 수천 년 역사 속에 쌓아왔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3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믿습니까? 그리고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36절 다 같이 시작.
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한 해를 닫으면서 또 하나 마음에 차곡차곡 확인되는 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인간은 예수만이 소망일 때 살 수 있겠구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동행과 그분의 붙드심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진전할 수 없는 선함이 없는 존재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힘써 의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요. 얼마나 인간이 교활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압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치장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열심인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원리는 달라야 돼요. 저 남극에 가면 큰 얼음 덩어리들이 장관을 이루어서 무리를 지어 떠다닙니다. 흘러다녀요. 바람에 밀려서 쫙쫙 흘러다녀요. 큰 것들은 제주도 섬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지나는 배들은 앞에 쇄빙선이라 그러죠. 얼음을 자르는 이 톱니바퀴가 앞에 전부 장착돼 있어서 그 쇄빙선이 전부 다니면서 얼음을 잘라서 길을 터줍니다.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더미만한 얼음들이 남극 바다 위를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밀려다니는데 한날은 그렇게 크지 않은 얼음 덩어리 하나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다녀요. 반대 방향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뭔가 싶어서 해양학자들이 바닷속을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바다 위에 드러난 면적은 손바닥만 하지만 이 얼음은 놀랍게 밑에 얼음 뿌리가 어마어마한 깊고 깊은 얼음 뿌리가 저 바다 밑에 닿을 정도로까지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바다 위에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밀려다니는 게 아니라 바다 밑에 조류, 바다의 큰 물 흐름, 조류의 힘에 떠밀려서 위에 수많은 얼음 덩어리들이 밀려다니는 방향과 상관없이 유유하게 바다 밑에 조류의 힘에 의해서 이놈이 혼자 떠다닌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원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한 해를 다들 때쯤 새해를 예측합니다. 지난해까지의 통계가 어떻고 경향이 어떻고 대세가 어떻고 그건 거기에 전부 또 쏠려다녀요. 부평초처럼 바람처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원리는 그런 대세나 크기나 경향이나 흐름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그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힘. 그걸 우리는 오늘 뭐라 그러고 얘기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신비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 밝아오는 새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우리의 미래를 거는 담대한 신앙적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 속에 새롭게 각인되고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달려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52주 동안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어느 책의 제목처럼 참 지우고 싶은 시간들, 끔찍했던 시간들,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일렁였던 분노, 한숨, 절규, 눈물, 이 시간 다 십자가 밑에 풀어놓으십시오. 그 무거운 칙칙하고 눅눅한 짐을 지고 또 새해를 맞으면 안 되겠죠. 다는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밑에 풀어놓고 하나님의 자비 아래 묻으십시오. 그리고 또 새해를 맞기 전 그 하나님의 인격과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하는 소망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이름입니까?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니.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묻고 싶은 것들 다 묻어버리고 그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격 앞에,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 새해를 맞기 전 제게 이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곱 개 처의 선교지가 있죠. 한 군데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을